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 이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대면하게 하시고 이 진리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잘 헤쳐나가게 되면 우리는 비교적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느꼈던 그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이 평안이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기초한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안은 피상적인 평안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인지 아니면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믿는 것에서 비롯한 피상적인 평안인지를 구분해 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잘 번영하고 있던 사업이나 직장에서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평안이 곧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닌 피상적인 평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항해를 출발했을 때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아마 유쾌한 항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저는 오늘 주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탄 배에 갑작스런 폭풍이 몰아쳤고 그 결과 제자들은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폭풍 속에서도 주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타고 계셨던 그 배에 폭풍이 몰아쳤고 침몰 위기에 빠져서 제자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떨었지만 주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만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폭풍이 불어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여서 배를 살려보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도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낯선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폭풍을 만났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또 노력을 통해서 배를 살려보려고 사력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얼마나 거세였던지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엄청난 공포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배 한쪽편에서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의 육체도 쉬지 못하시면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셔야 했고 또 배고프셔야 했고 목마르시며 피곤함을 느끼시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주님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는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 삶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면 뭐 조그만 배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리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끊임없이 닥쳐왔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은 피곤한 또 바쁜 일상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머리 들 곳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피로에 지친 몸을 충분히 쉬실 만큼의 여유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계시지도 않았고 바쁜 여정을 사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 폭풍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만큼 온전한 평안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인성을 가지신 그래서 피곤해서 배에서도 주무셔야 했던 주님의 모습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어떤 분도 이와 같은 폭풍 속에서는 잠을 잘 수 있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그 누구도 두려움 가운데서 잠을 청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시는 주님의 평안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은 많은 양떼를 가졌던 부자였는데, 이 나발이 자신의 양털을 깎는 그 날이 왔을 때, 이제 양털을 깎게 되면 그 마을에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풍성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을 인해서 그 부유함을 가난한 사람들과 또 나그네들과 나누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이때에 다윗도 양식을 얻으려고 자기의 부하 10명을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근데 나발은 인색한 사람인지라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모욕을 가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다윗은 크게 분개하여서 300명의 군사를 무장시키고 나발의 집을 직접 자신이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나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다윗에게 줄 양식을 챙겨서 길에서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그 분노를 풀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일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비가일이 그 밤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남편이 술이 깼을 때 저녁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발이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의학적으로 심장마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크게 즐거워하며 일락을 누렸던 그 밤이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이었는지, 자신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중재가 없었다면 그 밤에 죽임을 당하였을 그 공포를 생각하며 그의 몸이 돌처럼 굳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거짓된 평안을 누리고 있었죠. 그 밤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제자들은 이제 위기에 처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깨우며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간 것을 깨닫고서 그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모든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절박한 이 간구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잠들어 계셨는데 그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은 그 즉시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서 잔잔하라고 명령하시자 그 즉시로 바다가 잔잔케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그 멋쩍은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겠다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간구했는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하시자 바다가 그 즉시로 잔잔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때에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주님은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기 이전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이런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왜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는가?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몰아쳐 작은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가 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위기 가운데 서지만 위기 가운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한편으로는 주님의 그 평안을 바라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주님께서는 잠을 주무실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놀라십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놀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주셨지만 제자들은 위기의 때에는 그 지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군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그동안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래서 베테랑 군인들만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적군 앞에서 이렇게 싸울 준비를 차리고 있는데 마치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병사들과 같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룰만 할 것 같으면 평안을 느끼지만 환경이 자신들을 압도하고 환경에 짓눌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리고 또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기의 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며 염려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의 이 책망에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은 우리가 직면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위기와 환란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다루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추론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비와 사랑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맞닥뜨려야 하는 위기는 아마도 죽음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배가 침몰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함께 있는 그 영혼들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8절 말씀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시편 46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담대함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맛본 사람들이라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을 이제 또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당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정곡으로 찔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위기가 얼마나 큰 것이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과 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저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하고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또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실 만큼 피곤한 삶을 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바쁘게 피곤하게 사셨는가라고 생각하며 놀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놀라야 합니다. 그와 같이 가난하게 사시고 또 바쁘게 사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평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삶의 안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생활에 많은 안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물질이 없으셨습니다. 안락함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땅에 그 누구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또 잠을 잘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잠을 주무시며 그곳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수종드는 제자들은 어찌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었겠죠. 주님은 잠을 주무십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꼭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씀하시며 물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난해도 괜찮으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놀라운 시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였는데 그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평안히 자고 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또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또 삶의 위태로운 형편을 만나게 되면 잠을 청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낙담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폭풍 한가운데서도 잠을 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이곳에서 지적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기 전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그 제자들을 단련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는 환경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위기와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다루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며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기쁘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욱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사오니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놀랬고 주님께서는 잠에서 일어나신 이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또한 놀라신 것을 봅니다. 주님의 놀라심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근심하고 낙담 가운데 있다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이 부르짖게 하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어서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평강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은 늘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권을 누리며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원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며 담대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